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에서 의해서 이성적인 사고나 지식이 중시가 되었고 그래서 제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반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연구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말씀과 교리가 정립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가부화가 되면서 교회가 오히려 율법주의적이고 상대를 비난하는 잣대로서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항상 불평하는 모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이었던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 없고 그러한 잣대에 맞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이런 시대 속에서 억눌린 자들에 대한 또 교회 내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지와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과부하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모습보다는 인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봉사단체나 사교 모임과 같은 그러한 모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와 시대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가 변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과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겪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세워주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했을 때에 잘못된 나쁜 패단들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멀리 출타했을지라도 한 공동체의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게 된다면 교회의 소속감이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고 드려졌던 예배가 결국에는 보는 예배, 시청하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성까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한 문제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방과 이방 종교에 의해서 신적 능력을 가치에 두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지식과 철학이 들어와서 그러한 지식과 철학을 중시하게 되었고 상업적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물질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혼합된 복음 속에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결과 가치관이 분리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이유를 망각하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외부적인 지식들과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한 잘못된 은사를 남용함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자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바로잡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1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훈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거룩함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은사들을 남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잊고 살았던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바로 서야 할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바로잡고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들도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임에도 그렇게 은사가 넘치는 교회임에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서로 이권을 위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툼의 원인 가운데서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됨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참된 지식, 지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 또한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익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살아가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 유익한 길로 세워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만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온전한 지식이며 온전한 은사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한 본질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과 은사를 자랑함에 따라서 분쟁과 갈등이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각자 주어지는 은사가 있으나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흩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심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떨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 본질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깊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러한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완전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했던 그러한 은사조차도 교회의 분란을 가져왔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은사를 요구하며 방언을 요구하며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인원을 모으기 위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획기적인 프로그램만 돌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한 임재하심을 통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삶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익하게 세워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해 가던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이 모체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모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각자의 은사에 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교회가 시대적 흐름 속의 변화 속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간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아래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더욱더 연단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늘려왔던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모습, 또 성령 또한 우리의 도움을 주는 마술과도 같은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함은 결국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몸을 맡겨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 명성으로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참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함 채워주실 것이며 유익하게 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자들이나 영적 상류층들을 못지않는 은혜를 세워주셨음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많은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던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에 대한 부러움으로 열등감과 열등감 의식을 가져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함께 세례를 통해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교회임을, 누구도 우위가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높아졌을 때, 상대가 높아졌을 때 내 형제가 높아진 것은 곧 내가 높아지며 내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상 우리는 하나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마음을 주실 것을 위해서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은 14절에서 20절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몸에 한 기관만 있으면 볼 수 없거나 걸을 수 없거나 또는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귀해 보여도, 아무리 손이 귀해 보여도 몸에 필요한 그 기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도 생명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생식기나 소화기관처럼 참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사실상 생명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궂은 일을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감소하는 자들이 있듯이 그러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욱더 교회 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내가 교회 내에서조차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보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사소한 작은 기간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더 생명 유지와 또 교회 내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과 물질 사회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지 봉사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록 더럽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일지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는 그보다 더 귀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권력을 추구하며 경쟁적 우위 속에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란한 은사를 자랑하고 또 평범한 은사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게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교회 내 무능력, 결핍, 고통을 경험을 간직한 지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중에 가장 소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최고의 은사라 함은 찬양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당한 무능력과 결핍 그리고 고통의 경험을 간직한 자들이 진정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교육교회 어린아이들 가운데에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들은 바울은 은사들은 상호의존성과 집단적 단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에는 손과 발, 눈과 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고 또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있다면 서로 채워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결국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과 그의 구원으로 그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실수하면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보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관하신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께서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가 영광의 자리에 서고 기쁨의 자리에 선다면 내가 다시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과 같이 우리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흩어질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아래 우리는 하나의 한 가지로서 함께 한 나무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와의 모습처럼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가견적인 몸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민권, 우리 교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 있으며 오직 신앙과 영적 은사들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견적으로 헤어질 수 없고 교회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과 영적 은사들로 연합되었다 함은 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서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교회마다 좋은 건물과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교회 내 일어난 문제와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은사와 또 그리스도의 몸 한몸 되심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11가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11개가 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간통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 분배된 성령의 은사,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충만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히 흩어지지 못하며 또 한 몸이 완전한 한 몸을 이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움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다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시간이 헛되이 되진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러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더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새로운 건축물이 성전이 지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건물만 남은 허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며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 시작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작의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분명히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리고 이웃과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몸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미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그 힘든 점을 꼬집고 물고 그렇게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결국 그 시간마저 은혜이며 또 더 깊은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부르실 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